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에 해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봉헌식 중에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0절의 본문은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서 올리는 대표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봉헌식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시작이 되는데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축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왕과 백성이 함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봉헌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이 성전 봉헌식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은 가장 처음인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오는 것일 겁니다. 법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백성들의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시작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나라의 몰락, 그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혹은 그 나라가 점점 몰락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법궤가 장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으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가시적인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옮겨오는 것은 이 봉헌식의 아마 절정의 하이라이트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온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약속이었냐면요. 그 내용이 왕상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맞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다윗 왕을 이어서 그 가문에서 나올 그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지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을 사람들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 왕의 정통성과 왕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 정체성.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솔로몬에게는 가장 필요한 절박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왕과 아닌 왕, 그런 왕이 통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몰락과 부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직감적으로라도 감지하고 있는 솔로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을 마주보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펍니다. 여기에 이제 온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성을 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봉헌식에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그만큼 모든 백성을 대표할 만큼,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대표성을 띈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솔로몬이 그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주보고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편다는 것은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난민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해본 아말렉이 이기겠죠. 거기에 더 승산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두 손을 펴들고 하늘을 향해 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니,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네. 그래서 손이 피곤해지니까, 팔이 힘드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이렇게 붙잡아 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긴 거라고요? 모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닛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의 귀에 계속 들리도록 외우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간청의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나옵니다. 첫 고백이 이렇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있는 신관, 즉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영역이 많은 만큼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즉 다양한 신들 가운데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당신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유일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죠? 으뜸이 아니라 유일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24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것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25절을 보면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조건절로 되어 있으니까 흔히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키세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해석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언약 안에 종속된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매이는 분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주인입니까? 언약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리라 라는 것은 내가 그 언약에 종속되어서 매여서 매여 있는 존재고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조종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 언약을 만든 사람으로서 너와 언약을 주관하는 언약의 주인으로서 네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까지 너한테 다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애정과 의지에 담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조건절이라는 말씀들이 나올 때에는 이 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늘의 하늘도 세상의 땅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작은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왔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을 담지는 못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신이라는 것은 민족과 지역의 신인 개념이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볼 때 이렇게 여겼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러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제 알았던 겁니다. 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이 가고 만나는 지역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고 그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땅을 넘겨주고 있다는 건 곧 여호와의 신이 그 땅의 지역의 신들을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솔로몬은 또 한 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하늘과 땅과 여기에 매여 있는 이것들이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도 당신을 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당신의 크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자기 백성과 만나는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도 온 세상도 온 우주 담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접점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담긴 곳입니다.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또한 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31절과 2절에 솔로몬이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재판을 내리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애매할 때에는 이 재판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 재판에 대해서 재판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대상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럴 때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이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셔가지고 성전에 온이 사람에게 혹시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3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31절입니다.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예,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오늘 온 회중 앞에서 고백하며 쭉 성전 법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길 바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눈이 늘 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자기의 기대와 솔로몬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 많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우리와,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인 또한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거룩하고 존귀하신